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에서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한 사물에 집중하는 그 평균 시간이 9초라고 그래요. 9초. 물론 우리가 책을 읽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몇 분 또 몇 시간을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중 시간은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처럼 끊임없이 자극을 이렇게 주어서 바뀌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 가지 대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제 버틸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9초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붕어의 집중 시간이 8초랍니다. 그래서 한때 인간이 금붕어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MIT의 이제 과학 그 컴퓨터 인공지능 연구소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온라인 동영상을 볼 때에 5초 이상 이 영상이 지연이 되면 25%의 사람들이 영상 보는 걸 포기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 5초의 시간도 더 기다리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내라든가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다림이 나쁜 것은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기다림은요, 그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에게 있어서 설렘이 됩니다. 씨앗이 심어지고 또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결국엔 풍성한 기쁨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어요. 나아가 기다림이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 속에 갇힌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필립 얀시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느려 보일지라도 결코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언제나 세우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새의 시대, 그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그냥 망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일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그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순종의 때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순종의 때가 어떻게 기적을 불러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을 모든 사람이 안 것은 아닙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이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끝까지 기대하는 순종이 기적을 부른다입니다. 끝까지 기대하는 순종이 기적을 부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람의 혼인잔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가 자칫 큰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놀랍게도 누가 나서냐 하면 마리아가 나서요.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의 이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유대인들의 혼례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이 혼례는요 최소 일주일, 길면 2주일까지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 일주일에서 2주간을 잔치를 벌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많이 필요하죠? 음식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실 포도주가 많이 필요합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혼례 주최 측에서 음식도 많이 준비했을 것이고 포도주도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항상 변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배식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고, 또 이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면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꼭 해야만 했을까요?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도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야기를 했다면 왜 이야기를 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런 상황,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진 그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면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4절 앞부분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매우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갑자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좀 헬라어 원어로 좀 번역된 걸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여 왜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이십니까? 그래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뭐 예수님이 뭔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늘 어머니에게 정이 많았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점심들 안 듣고 안 자시고 오셨어요? 예. 이렇게. 예. 여자요. 그래요. 여자요. 예. 여자요. 여자요. 어머니 느낌 완전 다르죠. 그렇죠?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낯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 뭐 여자여라고 한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의 공식적인 그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표현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욥은 당대에 있어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재산도 뺏기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분명 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과 기대가 있어도 그 믿음과 기대를 꺾는 말과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 믿음과 기대가 꺾이는 그런 말들,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평소 존경했던 사람,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믿음과 기대를 꺾어버리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옆에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과 기대를 꺾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아들에 대한 그 믿음, 아들에 대한 기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어머니가 낙심하고 그냥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의 마음이 꺾이질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좀 보이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다,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기대하는 순종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양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사랑을 나누고 정말 말씀도 나누고 다 많이 기억나지만 절대 잊지 못할 한 분이 계세요. 결혼을 좀 늦게 해서 그 당시 딸이 5살이었어요. 저랑 1살 차이 나는데 좀 많이 늦은 거죠. 팬데믹이 아주 심했던 2020년 추수감사절 마지막 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추수감사절 이 기간에 뭐 먹은 게 좀 많아서 그런지 소화가 너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소화가 좀 잘 안 됐는데 내일 병원에 가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이제 받자마자 목사님 저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저 5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췌장암 말기래요. 그날 집사님은 30분 이상을 막 펑펑 울면서 낙심과 절망 가득한 말들을 저에게 쏟아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꺾이고 기대가 꺾이니까 여러분 어떤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해서 아침에 카톡을 드리고 찬양도 보내드리고 말씀 구절도 보내드리고 전화해서 통화하고 시간이 좀 컨디션이 좋으면 제가 집사님 집에 가서 같이 커피도 하고 뭐 얘기도 좀 나누고 애도 좀 봐주고 또 우리 친한 집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집사님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사모님과 같이 집에 찾아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 올 때마다 꼭 간절히 정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일단 병원에서 말한 그 5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점점 낙심과 절망했던 그 마음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낙심과 절망에 있어 보니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감사를 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좀 전하고 싶다고. 아유, 집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더니 정말 막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누고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로부터 2년 후 추수감사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마치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모든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사님 친구들 또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집사님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가 이 집사님이 이 땅의 삶에서 죽음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가 바뀌고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를 통해서 확인시키시더라고요. 함께 정말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순원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순원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와 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지연이 될 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것 같을 때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나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끝까지 기대하는 순종, 그 순종의 태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불가능해 보여도 끝까지 채우는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끝까지 채우는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당시 유대인들은요,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과 손을 이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었는데 이때 사용한 물이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에요. 작은 항아리도 한 80리터 정도 되고 큰 항아리는 한 1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6개 항아리를 합하면 한 500리터 정도의 큰 용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이런 항아리가 6개 있는 것은요, 당시 이 혼인잔치가 매우 큰 잔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물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 대신에 물을 채우라 하세요. 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 먹으면 안 되니까 물 채우고 그러면 좀 대충 취하다 보면 술인지 물인지 이거 잘 몰라서 그러셨나? 도대체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귀까지, 끝까지 채우라고 그러세요. 뭐, 오늘날처럼 뭐 수도꼭지 있으면 항아리 갖다 대고 틀면 금방 받아질 겁니다. 근데 당시에 500리터가 되는 그 많은 그 물통을 들고 아마 하인들이 몇십 차례 왔다 갔다 해야겠죠? 뭐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이 시점은 외출하고 돌아온 시점도 아니고 음식을 먹기 전 그 시점도 아니고 잔치가 무르익은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쓸모가 없는 물이에요. 더 이상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아,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인들이 있을 데 없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까? 아, 물론 하인들이니까 주인이 시키면 뭐 잘 해야죠. 근데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손님이 와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포도주가 없는데. 그러면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왜 채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하인들이 순종하여 항아리 끝까지 물을 채웠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항아리 끝까지 물이 채워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때인 것입니다. 순종이 채워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면 언제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될까요? 여러분의 순종이 끝까지 채워지는 그 순간입니다. 아귀까지 가득 채우는 완전한 그 순종이 있은 그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그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도 우리가 잘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이성과 합리가 먼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내 삶과 무엇이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뭐가 달라지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지금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판단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순종하던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결국에 그 순종을 멈춰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판단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순종은 이해와 상관없이 온전히 그 맡기는 태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만 이 순종하라는 말씀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요, 목사들도 다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사실 다 어려워요. 쉬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면 저희 아내에게 항상 레슨해라, 쉬지 말고 레슨해라, 범사에 레슨해라, 이것은 남편의 뜻이니 이러면서 가훈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아내가 나가서 그렇게 항상 레슨하고 쉬지 않고 레슨하고 기뻐하며 레슨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배우자가 아픔을 주고 자녀들은 나가서 사고를 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배는 늘 고프고 관계는 좀 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뭔가가 꼬여간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가 생기냐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만 보면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나보다 나를 더 우리 주님이 잘 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우자, 속 썩이는 아이들,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왜 그런 걸 다 내버려 두실까?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현실성 없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말씀에도 우리의 그 말씀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여리고성.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뭐예요? 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답답하네. 성을 무너뜨리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성을 무너뜨리는데 누가 성을 돕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내내 성을 돌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 대답을 하셔서 맞았어요. 끝까지 채우는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너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것도 끝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순종은 때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결국 끝까지 채우는 그 순종을 하게 될 때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기적을 거기서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종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와, 이거 최고의 포도주구나 그랬습니다. 보통 성경에도 보니까 보통 잔치에 가면 어떻게 한대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점점 낮은 등급으로 바꾼답니다. 나중에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물만 마셔도 취하는 건지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처음부터 최고의 포도주를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연회장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의 결과가 지금 아까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포도주가 생겼고 위기를 모면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이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시작한 그때에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고 넓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요 그래서 내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에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자리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회장은요, 당시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건지 모르고 마셨어요. 그렇죠? 하객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물을 떠온 사람들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그 기적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다 알지 못하는데 놀라운 건 뭡니까? 잔치에 초대된 그 모든 하객들이 다 어떤 걸 맛봤어요?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그래서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이 내 가정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그 직장,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순종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 저 아무개 장로님, 저 아무개 권사님, 저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그렇게 순종을 하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어머어머어머 이런 일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아, 나도 저 아무개 장로님, 저 아무개 권사님, 저 아무개 집사님처럼 나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지만 나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만 기적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KCPC를 통해서 말씀을 저 자신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팬데믹, 모두가 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아야 했던 그때 온라인으로 한 주인가 두 주를 저희가 예배했던 기억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집에서 말씀 준비를 하시고 저는 저희 집에서 찬양 준비를 하고 각자 대표기도 맡으신 장로님은 집에서 제가 이게 말이 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스탠바이 막 옆에서 큐!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하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고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굽이굽이 정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를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자꾸 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형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서 그 순종의 끝에 만나게 될 하나님의 만드신 그 기적, 그 기적을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순종의 자리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KCPC의 모든 자녀들이 그 순종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녀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청빙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모두가 어색하죠. 저도 어색하고 그곳에 있는 저도 어색, 성도님들도 어색하고 그분들은 제가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싶잖아요. 강단 위에 딱 올라왔어요. 근데 모두가 어색한데 저 뒤에서 익숙한 두 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네 분이 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러고 찬양을 막 하셨어요. 네, 남의 교회에서 네, 본인 교회처럼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목사님이 아버지와 같은 그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색함이 갑자기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돼지, 오늘도 그때처럼 삼돼지, 삼지창 설교를 했는데 한 돼지가 끝날 때마다 목사님이 컨펌해 주듯이 네, 그러셨어요. 아, 잘 되고 있나 보다 속으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모든 교육자들 중에서 청빙 간다고 청빙 설교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응원해 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항상 여기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안식월에 그 함께 동역하는 후배 목사를 위해서 그 아침에 차를 몰고 사모님과 와서 응원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기도까지 해주시고 마치 잘못하면 알아서 해 하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간 듯한. 예, 물론 그날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담임 목사님 찾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시간에 적절하게 보내주셔서 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말씀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잘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항상 볼 때마다 이뻐해 주시고 심지어 식당에서 만나면 항상 밥값 내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이곳을 통하여 곳곳마다 정말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서 그 주님 앞에 홀로 설 때에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만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들은 한 가지 교훈은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채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종의 길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이 안 것이 아니라 순종한 하인들만 알고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불가능하게 보여도 끝까지 채우는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서 모든 KCPC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길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게 하셔서 그 순종을 통한 경험이 기적을 만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끝까지 믿음의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